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이 재해는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손길은 상처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일부 지역을 강타했던 이 허리케인의 피해 지역 가운데 중미 푸에르토리코 아과디아의 한 고아원에는요, 당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여자 어린이 60여 명이 최근에 아주 예쁜 꽃무늬 원피스를 선물로 받았다고 해요. 누군가 손수 만든 화사한 빛깔의 옷인데 이 옷들을 보낸 사람은 바로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99세 고령의 할머니였습니다. 이 안경을 끼고 마른 체형의 할머니인데요. 이 바느질 동호 회원들과 함께 이불과 옷가지를 만들어서 이 자연재해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보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 허리케인으로 갑자기 고아가 된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마음을 보냈습니다. 이 원피스에 달린 쪽지가 할머니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사랑을 느낀다면 웃어요 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이 할머니가요, 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생명이 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누군가를 위한 바느질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바람은 좀 더 좀 빨리 할 수 있었다면,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면 이라는 아쉬움을 나눴습니다. 지난해 9월 이 허리케인 마리아는 이 푸에르토리코에 70년 만에 가장 막대한 피해를 입혔었는데요. 당시 순식간에 부모를 잃었던 어린이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이 아이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줄 거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예쁜 새 원피스를 선물 받은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길 미국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하겠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B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먼저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존 레전드가 부릅니다. You and I. 들어보시죠. Yeah, you fix your makeup just so. Guess you don't know that you're beautiful. Try on every dress that you own. You were fine in my eyes a half hour ago. And if your mirror won't make it any clearer, I'll be the one to let you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호세 안토니오 바르가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모와 자녀 격리 정책이 미국 사회 전체를 흔들 만큼 큰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즉 국경 지역에 밀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를 떼어놓는 정책. 이것은 미국의 현 영부인, 전 대통령과 전 영부인들, 대표적인 기업 최고 경영자들, 인권단체들, 이렇게 순식간에 미국 사회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화제가 됐던 관련 소식 중 하나가 불법 이민자 출신의 미국 언론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퓰리처상을 받은 기자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호세 안토니오 바르가스인데요. 서부 지역에 개교하는 새로운 초등학교가 이 남성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속하는 마운틴뷰 위즈먼 교육위원회가 최근 관내 새 초등학교 이름을 투표에 붙인 결과 퓰리처상을 받은 언론인이자 이민 문제 활동가인 호세 안토니오 바르가스를 따서 장명하기로 했다라고 현지 신문이 전했습니다. 바르가스 기자는 그의 나이 12살 때 미국에 이주했고 불법 이민자로 지난 2007년 30여 명의 목숨이 희생된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보도로 워싱턴 포스트 보도팀과 함께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바르가스는 이민 문제 활동가 단체인 디파인 아메리카를 창립했고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마운틴뷰 위즈먼 교육위원은 학교 이름 후보군에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올라가 있었지만 바르가스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다고 했는데요. 교육부에서 배출한 인재고 여기 많은 이민자 학생들의 아메리칸 드림에 얼굴이 될 만하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르가스 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를 모든 불법 체류 학생 그리고 부모 또 가족들에게 바친다라고 감격스러운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AI Debater.
Hello, Dan.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be here today.
The debater system tries to understand the concept.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
Having analyzed the data, I will argue that we should subsidize music education.
When it gets the topic until you hear the first speech it's collecting all
이 목소리 중 하나는 분명 로봇입니다.
It is about recognizing important issues for society.
네, 바로 이 목소리가 인공지능 로봇의 목소리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국제적 기업 170여 개 나라의 지사를 두고 있는 첨단 기술 정보 회사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들으시는 것처럼 사람이 말을 하듯 말을 합니다. 말하는 로봇이 이 세상에 등장한 지는 이미 오랜데요. 하지만 이번 로봇은 사람과 토론을 하도록 제작됐습니다. 지난 18일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로봇과 인간의 토론회에서 대화 로봇 프로젝트 디베이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반복하는 등 획기적인 토론 능력을 보여줘 세간을 놀래켰습니다. 이 프로젝트 디베이터는 신문기사와 학술지 등 수억 개의 자료를 활용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유창하게 답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디베이터는 두 번의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는 우주 탐사를 위해 공공 자금 조달이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이었고 다음엔 원격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를 놓고 토론했는데요. 각 참가자는 4분간 모두 발언을 하고 4분간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뒤 마지막 2분 동안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디베이터와 토론에 나섰던 인간 토론자 노아 오바디아는 사실과 수치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논쟁하는 데 있어 전부는 아니었다면서 로봇은 무서운 토론 상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화 전달 능력에서는 인간 토론자가 앞섰지만 주장의 구성은 로봇의 요지가 더 탄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IBM의 AI 담당 부사장은 대화 로봇을 당장 상업화할 계획은 없지만 이러한 AI 기술이 앞으로 많은 정보 속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지난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이제 한 열흘 좀 지났습니다.
네.
이후에 회담 관련해서 또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런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로는 백성원 기자와 버벨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네, 이번 주 큰 뉴스 중 하나가 바로 미국 과 한국이 공동 군사 훈련을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는데요. 네. 이런 관심을 좀 나타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벨 전 사령관의 설명에 따르면 미한 군사 훈련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처럼 이 고위 지휘관이 참여하는 상위 훈련 그리고 각 부대의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하위 훈련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두 달 뒤에 그러니까 오는 8월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이 상위 훈련,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참여하는 그런 훈련인데 이제 이걸 연기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훈련을 중단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벨 전 사령관은 앞으로 두 달 동안 북한이 그리고 이후에 비핵화를 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잘한 결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한 결정인지 못한 결정인지 판단할 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할지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북한이 비무장지대로부터 재래식 전력을 철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장사정포, 대포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또 미한 연합 군사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한국 공격을 맞고 침입하는 적을 격퇴할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또 공격을 가해오는 북한군을 괴멸시켜서 더 이상 위협이 안 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이제 벨 전 사령관이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전협정으로 마무리된 한국전쟁과는 달리 미한동맹의 주도하에서 신속히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은 30년 전이나 지난주에나 변함이 없고 또 비핵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해도 한국을 공격할 군대와 재래식 역량이 그대로 있는 한 미한 훈련은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위협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네.
때문에 북한이 비무장지대의 재래식 병력 태세를 바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훈련을 이걸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훈련이 중단된 뒤에 6개월이나 9개월 안에 이게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사령관을 포함해서 군사 역량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훈련이 중단된 상황에서 한반도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벨 전 사령관은 그 부분은 일단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미한 연합군의 지휘 통제 체계가 원칙적으로 매우 잘 짜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이미 비상 상황 시에 효과적으로 군사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지 그리고 또 매우 정확한 지휘 통제 체계가 확립이 돼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따라서 연합 훈련 여부와 관계없이 지휘 통제 체계를 새로 익히거나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벨 전 사령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뭐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 철수를 희망한다 이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벨 전 사령관은 이런 발언들이 북한이 선의를 갖고 협상을 한 뒤에 핵과 재래식 무기 역량을 없애게끔 하는 유인책이 될 순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유인책을 고려해서 북한에게 매우 커다란 제안의 어떤 그런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결정권자라면 한국이 주한미군을 환영하고 필요로 하는 한 미군 철수 결정을 매우 꺼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본인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복무를 했을 때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원한다면 바로 그날 밤에 철수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한국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주한미군이 있기를 바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적이고요.
네.
그러면서 훌륭한 친구인 한국이 주한미군을 영내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유용하다고 믿는다면 그런 결정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계속 철수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 뭐 그 얘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독일의 경우는 냉전이 끝났지만 여전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증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금세기에 혹은 그 이후까지도 일정 규모와 역량의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네.
또 북한과 평화조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안보 동맹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첫 번째로 많이 본 기사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인터뷰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이 본 뉴스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두 번째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분 소식 좀 한동안 뜸했잖아요.
네, 그렇네요.
예, 그 볼튼 보좌관이 지난 2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한 발언을 김영남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요.
김정은은 수십 년 동안 개발해온 핵무기 프로그램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할지에 대한 결정적이고 극적인 선택을 마주하고 있다고 볼튼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2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볼튼 보좌관은 여기에서 김정은이 수십 년 동안 개발해온 핵무기 프로그램 또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할지에 대한 결정적이고 극적인 선택을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접근법에서 국제관계로 돌아설지 선택을 해야 하면서 또 그렇게 한다면 매우 다른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북한도 이걸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북한 측과 만나서 논의를 할 것이고 북한이 이 같은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는 꽤 빨리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재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요.
예. 볼튼 보좌관은 대북 제재의 완화 시점을 묻는 질문에 첫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건 북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결정할 게 아니라 북한의 행동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했고 미국은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 대화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외교적 관여,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대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게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역시 매우 강력하게 얘기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길고 계속 미뤄지는 대화는 옵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진지하다면 빠르게 진행하고 싶고 북한 역시 이를 원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볼튼 보좌관의 발언만으로는 제재를 어떻게 하겠다는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발언을 조금 뜯어보면요.
네.
외교적 관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북한과 미국의 후속 협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재와 관련해서 지적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과거 실수라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해 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이런 발언의 맥락을 보면 뭐 과거처럼 북한이 이거 하나 뭐 포기하면 그 제재 하나 풀어주고 또 다른 거 하면 또 제재 하나 풀어주고 이렇게 계속 조금씩 단계적으로 주고받기식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그 다음에 빠른 속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도 과감하게 큰 비핵화 조치를 빨리 하면 우리도 제재 완화나 뭐 해제 이런 것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직후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자리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보면요. 이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이 북한 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에 따라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말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는 시점에 제재가 해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네.
이 발언으로만 보면 제재 해제를 비핵화가 다 끝난 다음에 한다. 이렇게는 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오 장관의 발언도 좀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그러니까 전면 해제가 아닌 부분적인 완화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단계적 해결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과거에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완료한 뒤에야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 이 말은 그러니까 제재 해제 시점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제재가 해제되는 시점을 얘기한 것 아닌가 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하고 러시아는 유엔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네, 이것도 이제 미국하고 입장이 다르죠.
그렇죠.
중국은 북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장기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또 미북 간의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인 만큼 이 결의안 채택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게 이제 중국의 상황 인식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는 아예 15일에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의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유엔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는요. 북한의 결의 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에는 제재 조치의 강화, 수정, 중지 또는 해제를 포함한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해서 평가 준비를 갖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북한의 어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면 이 제재 완화나 해제 문제가 또 관련국들 간의 쟁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많이 본 뉴스 알아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미북 정상회담 성과에 관련돼서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충돌이라는 끔찍한 위협을 끝낼 기회가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안전과 평화라는 미래를 누려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공동 성명에 서명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잠시 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the conclusion of the summit, we signed a joint statement in which Chairman Kim, quote,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예. 이번 회담은 미국 현직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와 처음으로 만난 사례였다. 이 대목을 강조했고요.
네.
아울러 대화는 열려 있었고 정직했으며 직접적이고 매우 생산적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날 때 공동성명에 서명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 성명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단호하고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도 있었다고요.
예,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엄청난 새로운 번영과 안전 그리고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 자신이 싱가포르에서 언급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굉장한 미래를 붙잡을 기회가 있다. 이 점도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누구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가장 용감한 자만이 화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 세계는 이미 너무 많은 갈등을 목격했다면서 평화의 기회와 핵 충돌이라는 끔찍한 위협을 끝낼 기회가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과로서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209가 돌아왔다라고 말했죠.
네. 관련 기사는 이번 주 많이 본 뉴스 다섯 번째로 올라왔는데 먼저 네. 여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일 미네소타주에서 진행된 공화당 선거 유세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잠시 좀 발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got back
our great fallen heroes, the remains, in fact, today already 200 have been sent back.
네. 네. 선거 유세다 보니까 좀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네. 그대로 좀 전해지는데 네. 여기에서 209가 이미 보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미 유해가 미국 땅으로 들어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북한이 며칠 안에 미군 유해를 송환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209의 송환 여부는 공식적으로 뭐 미국 정부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보면 북한이 유해 송환을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이미 취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이 유해 송환을 위해서 미국 관계자들이 북한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유해 송환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시점은 좀 더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언론에 따르면 유엔은 한국에 있는 유엔 연합사를 통해서 인계된 다음에 이제 하와이에 있는 미군 기지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해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에만 한 몇 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세 지원 연설에서 다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언론을 역시 또 비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신이 김정은과 만난 것을 양보한 것이다 라고 언론들이 비판을 하지만 난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 양보한 거라면 김정은을 만난 것밖에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언론은 처음에는 이 회담이 진행됐을 때는 이게 뭐 브레이킹 뉴스 아주 굉장한 그런 소식 속보로 다루다가
네.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뭐 만난 게 뭐가 대수냐 그러면서 이제 회담을 폄하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북한과 관련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매우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면서 이는 오랫동안 이 전쟁에 매우 가깝게 다가갔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화해 분위기가 이어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평소에도 언론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현을 했는데 네. 뭐 이번도 역시 그렇네요.
네.
자,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한국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국에 망명했다라는 지난 17일 보도인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6시 20분쯤 강원도 속초 인근 해역에서 정처 없이 흘러가던 소형 북한 어선이 발견됐습니다.
네.
이 배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떠내려온 건데요.
네.
이걸 지나가는 어선이 보고 해경에 신고를 했고요. 또 해경이 출동을 해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5명을 전부 구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한에 일부러 온 게 아니라 배가 네. 고장이 났기 때문에 뭐 떠내려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는 한국 정부가 절차에 따라서 북한 선원들을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두 5명이 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 정부의 합동 신문이 끝난 이후에는 선원 한 명이 한국에 남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한국으로 망명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 정부는 15일에 판문점을 통해서 4명만 북쪽으로 돌려보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과거 이렇게 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할 때 통상 이 한국 정부가 북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미리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선원을 발견한 건 11일이고 그리고 판문점으로 돌려보낸 건 15일이고 그게 언론에 공개된 건 17일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미리 언론을 통해서 이걸 공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한국 정부가 정확히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네.
최근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이 문제로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한 것이다 라는 한국 일부 언론 분석이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북한은 과거에 구조된 북한 주민들이 남측 귀순은 그러니까 망명을 택할 때는 이걸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남측이 선원들을 강제로 억류하고 있다 이렇게 뭐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좀 특이한 건 지난해 6월에도 역시 동해상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선원 4명 가운데 2명이 귀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명은 남한에 남았는데 이때는 또 이제 북한이 별로 뭐 반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읽혀진 기사 5개 기사 모두 내용 살펴봤는데요. 오늘 독자의 선택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한국이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일시 유예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평가 알아봤고요.
네.
또 대북 제재와 관련한 볼튼 보좌관의 발언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 그리고 최근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국에 망명했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통해서 한반도 현안을 좀 쭉 살펴보는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형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아,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북 회담을 전후해서 한국 내 탈북자 인권 운동가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에서 2,500만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탈북자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지난 12일 열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을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던 만큼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먼저 미국을 찾은 강철환 북한인권정보센터 대표는 지난달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한인교회와 스탠포드 대학에서 북한 인권 상황과 정보 유입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또 텍사스주에 소재한 부시 센터를 방문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면담했습니다. 강 대표는 VOA에 부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독재자를 만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늘 뭐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 그 독재자 만나는 것은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런 견해를 밝히셨고 또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정상회담의 주요 문제로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이제 말씀하셨고요.
부시 센터의 편지은 인권 담당 매니저는 VOA에 부시 전 대통령이 강 대표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부시 센터 측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편 매니저는 부시 대통령이 강 대표가 쓴 평양의 어항을 통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강 대표는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 초청된 첫 탈북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워싱턴에 방문했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도 이달 초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미북 회담 내용을 지켜본 후 백악관에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미팅 그걸 보고 그 어떤 내용에 어떤 내용으로 미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탈북자 인권단체들 이게 엄청나게 그 활동 방향에 영향이 미치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 백악관이나 국무성 미국 정부의 어떤 우리 탈북자 인권단체의 그 결집된 그런 이제 목소리를 전하자.
그러나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정상 간 회담 내용에서나 공동성명에 북한 주민이나 북한 인권이란 말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청할 형태는 안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대와 생각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작년에 그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하셨던 연설의 절반의 절반만큼만 했어도 우리가 그런 기대를 적지 않았는데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미팅을 포기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세계 연대, 북대멈 회원인 탈북자 8명도 워싱턴에 3주간 머물며 백악관과 국무부, 의사당 앞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증언한 탈북자 출신 지현아 작가는 미북 정상회담 후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국민이고 청년인 오토 원비어의 죽음을 헛되게 한 발언이 아니었나요?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의 죽음이 헛되지 하지 않는 발언을 하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북한 정권 체제 보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 미국 민주주의 기본을 잊어버린 말이라며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정은 북한 주민들에 의한 것이지 외부에 의한 것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악관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의 생사 확인 요청을 위해 수감자 가족들의 생생한 증언과 수감자 사진이 담은 증언 자료집을 발간한 대북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도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증언집 내용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여는 것 외에 미 국무부와 유엔 미국 대표부를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야 하는 이유 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실종된 두 정상 간 회담에 대해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지금은 인권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전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복형인 김정남이 죽인 살인마를 칭찬하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특히 한국 내 북한인권재단 사무소도 폐쇄된 지금은 믿을 곳이 미국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정 대표는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마저 외면하면 어떻게 할지 난감하다며 비공개적으로라도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을 찾은 탈북자들은 미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미 주류 사회에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현아 작가는 네 번의 미국 방문에서 미국의 사만다 파워, 니키 헤일리 등 전현직 유엔 대사, 펜스 부통령, 의회, 국무부 등의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묻고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광일 대표 역시 탈북 후 한국 정부보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노력에 감명을 받았다며 미 정부 관리들은 노체인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항상 지지해주고 있어 마음이 든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자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한국 내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자신들의 발길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는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 활동이 전혀 주목받지 못하며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정이 거론되는 현실에서 탈북자들의 안정은 흔들리고 있다고 지현아 작가는 주장합니다.
탈북자들의 전단을 중단시키고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인권 해결 방안을 모색한 적이 없고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달라고 했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정광희 대표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을 저지시키고 심지어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특정 지역 경찰서를 언급하며 쌀과 USB를 빈 플라스틱 병에 넣어 보내는 활동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USB 내용 공개를 강요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이번 미국 방문의 첫 번째 목적은 NGA 국가지리정보국내 행사 참여였다며 이 행사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켰다고 증언하자 참석자들이 매우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강철환 대표는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로 한국 사회를 진보가 장악했다며 북한 인권은 설 자리가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보 세력이 완전히 이제 한국사회를 장악을 했는데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그 그룹의 힘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당분간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거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좀 더 우리가 의지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북한 문제를 푸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센터의 편지은 인권 담당 매니저도 부시센터 측도 한국 사회의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두 정당 간에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여와 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한국 정부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아젠다에 넣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체인과 백악관 청원이 진행하는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달래느라 북한 인권을 희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자 북한인권운동가들은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갖긴 어렵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건국 이념과 존재 가치가 자유와 민주주의가 아니냐며 이런 미국에 대한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풀어서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에 대한 과도한 칭찬이나 또 뭐 체제 안전이나 뭐 보상 같은 이런 쓸데없는 말들은 북한 주민들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국이든 누구든 북한을 체제 보장하겠다. 이런 말들은 좀 제발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그 안보 라인을 보면 도저히 김정은이 거짓과 위선에 속아 넘어갈 그런 이제 시스템이 아닌데 뭐 전략적으로 다른 생각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믿고 우리가 힘들지만은 좀 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가치라든가 이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또 이제 미국 언론이라든가 의회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심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작년에 우리 국회에 와가지고 했던 연설의 절반의 절반만한 그런 마음가짐이면은 절대로 김정은이 거짓과 위선에 죽지 않지 않겠나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캔사스 통치령에서는 노예를 찬성하는 정착민들과 반대하는 정착민들 사이에 갈등이 더 깊어갔습니다.
노예제 지지자들이 캔사스주의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부케넌 대통령은 캔사스의 새로운 지사를 임명했습니다.
캔사스 주민들이 직접 노예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연방의회가 캔사스를 어떤 형태든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임스 부케넌 대통령은 캔사스를 노예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4부 1850년대 미국
캔사스에서 노예 문제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노예제 반대자들은 대부분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투표 역시 불법적인 투표가 많았지만 캔사스 관리들은 노예제가 승인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캔사스 관리들은 연방의회에 하루빨리 캔사스주를 노예제를 허용하는 정식주로 승격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캔사스의 주승격 법안은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 상원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더글라스 의원은 노예제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지만 통치령의 주민들이 노예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글라스 의원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노예를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상원에서 법안 반대 투쟁을 벌였습니다. 상원은 캔사스를 노예제가 불법인 주로 승격시키는 안을 통과시켰고요. 하원은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절충안에 합의하면서 캔사스 주민들은 다시 한번 노예제 지지자들이 만든 주 헌법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캔사스 주민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노예를 허용하는 헌법을 큰 표 차이로 거부했습니다. 이제 캔사스에서 노예제를 지지하는 주 헌법은 사라졌고 결국 노예제 지지자들은 캔사스와의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캔사스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통치령 상태로 더 기다려야 했지만 캔사스주를 노예 허용주로 만들려는 시도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캔사스에서 노예 문제는 마무리 지어졌지만 미 합중국에서 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북부와 남부를 분열시켰습니다. 북부 사람들은 노예제가 더 이상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요. 남부 사람들은 남부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으면 연방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부 지역은 이 골치 아픈 싸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서부에는 노예가 없었습니다.
미국 서부는 날씨나 땅 모든 면에서 노예들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서부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고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콜로라도와 애리조나, 네바다에서도 금광과 은광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서부는 짧은 기간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858년 여름, 미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고요. 동부 사람들은 도시를 떠났습니다.
콜로라도에 가면 금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죠?
그렇답니다. 여기서 죽어라 이래봤자 내 땅 한 뼘 갖기도 어려운데 거기서는 누구든 나중었네 하고 열심히 일만 하면 하루에 5달러, 아니지 10달러나 되는 돈을 손에 쥘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게 참말인가요? 진짜 몸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하루에 10달러를 벌 수 있단 말이지요.
아니 10달러뿐이겠어요?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몇 배 되는 돈도 벌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서부만 가면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찾아서 콜로라도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기대한 것만큼 금이 많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콜로라도에 온 지 몇 달이 지났는데 황금은커녕 구리 조각 하나 구경도 못했습니다. 저 동쪽 끝에서 그 험한 길을 가로질러 서쪽 끝까지 이 먼 길을 왔는데 금을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한 발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금이라곤 아예 씨를 말려놓고 떠나버린 것 같아요. 금광은 둘째치고 저기 흐르는 계곡 바닥을 다 파헤쳐도 금 비슷하게 생긴 것도 찾을 수가 없네요.
돈 있는 사람들은 바위산을 파헤쳐서라도 금을 찾아내겠다고 현안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바위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걸 누가 몰라서 못하나요? 바위산을 파헤치려면 거대한 굴착기와 분쇄기가 있어야 하는데 누가 우리한테 장비값 여기 있어 하고 대줄 리도 없고 어떻게 그 큰 돈을 들여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장비만 구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장비값이 어지간히 비싸야 말이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무슨 금강회사가 생겼다고 하던데 들어보셨어요?
금을 캐려온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동부지역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회사 주식을 팔아 채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콜로라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금은 금광회사를 통해 채굴됐습니다.
금을 찾아 서부로 간 사람들은 대부분 농장이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일부는 계속 금광을 찾아서 네바다나 캘리포니아로 갔고요. 일부는 나무를 베어내고 잘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오레건과 워싱턴에서 나오는 풍부한 목재들은 캘리포니아와 하와이로 보내졌고요. 멕시코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서부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수송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기술자들은 4개의 철도 노선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와 남부 의원들은 어느 노선을 먼저 착공할 건지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도가 부설되기 전까지 보급품들은 마차에 실려 서부로 운송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855년 레셀과 메이시스, 워들 세 사람이 수송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희였습니다.